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아버지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에 힘쓰며 내가 죽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중동 국가들과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무슬림이죠.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무려 99%가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을 방문해 보면 정작 무너뿐인 무슬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슬림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무슬림 국가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무슬림이 그저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것뿐이지 진짜 이슬람 종교를 알고 알라신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명목상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대략적으로 인구의 한 70%가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70%의 기독교인들이 다 매주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미국인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체성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능한 기독교인. 명목상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설문서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종교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에 별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었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를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는 반역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자칫 온갖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오늘은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습니다. 이제 2018년을 마감하는 오늘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허송생활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2019년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가 없으면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garbage out,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행동도 결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병들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세월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보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뜻밖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남부에 이렇게 KKK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원들 가운데는 뜻밖에도 이제 목사들이 있었던 거죠.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미지가 없으면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엉뚱한데 사람이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잘못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 이웃을 그냥 백인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백인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불리기만 했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 못할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흑인은 창세기 노아 아들 셋 중에서 함의 아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백인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아인들도, 특히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은 한국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흑인은 하모 후손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오늘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를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교회 신앙의 깊이로 이해하는 경우 다 오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잘못된 행동과 사상은 사실 모두 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셨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단히 많아요. 사실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 이제 2018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의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얘기했을 때 좀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요 39절과 49절을 연결해서 볼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란 뭐냐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이 되면 어렵지가 않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기가 습관이 됐다, 달리기가 쉬워졌다는 뜻이죠. 공부가 습관이 됐다, 공부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졌다, 이거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힘들다, 나는 그런 그 습관이 아닌 겁니다. 기도가 5분만 해도 할 말이 다 없어지는데 아직 기도가 습관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정말 I want to be a real true Christian,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분.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약해지고 교회는 병들고 그리고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요 세상 짐과 염려 그리고 기도는 서로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염려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염려 근심은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 근심은 많아지고 세상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오직 사람과 환경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환경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은. 내가 걱정하는 대로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그렇게. 김정은 씨가 걱정하는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되게 안 변하더라고.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사람 안 변해. 환경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희망이 없겠나, 자기도 모르게 푸념하게 돼요. 이런 세상, 이런 교회, 이런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탄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눈 뜨고 세상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시면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는데 그게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세상 염려와 걱정 그리고 모든 세상 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세상 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만,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빠서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주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고, 세상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대신에 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셨습니다. 범사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로 삶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 성경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마시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 잘 받아, 요즘 교회에서 시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어해요. 되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시험 받는 것은 네가 지극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너 때문이다. 네 자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진짜 폭풍이 몰아치듯이 처참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쳤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대제사장들이 종들에게 잡혀가지고, 병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뜰로 끌려가시죠. 거기서 재판받잖아요. 헤롯과 빌라도서 애를 왔다 갔다 하셔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결국 번개치듯이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제사는 예수님을 바랐고 다른 제사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듣는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아마 이 도망친 제자들은 모두 뒤에서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울분을 토했을지 몰라요.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안 된, 무슨 일이 안 벌어지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울분을 토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선하신 주님을 잡아간 대제사장을 욕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빌라도의 법정을 원망했겠죠. 그리고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불평하고 저주했을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늘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시험 받을걸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조용하셨어요. 마치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건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셨던 주님처럼, 야, 세상은 다 죽게 됐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주님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뺨을 맞을 때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채찍질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도 고통 가운데 맞는 그 매 때문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신음은 하셨지만, 그 부정과 부패와 악함에 울부짖으며 반항하면서 추한 모습 한 개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디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저는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제 안에, 예. 세상은 다 죽겠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시나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쉬우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실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져요. 진짜 통곡할 일 아닙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한테 왜 뺨을 맞아야 되냐고요. 진짜 모욕으로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통곡하면 세상에서 통곡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 삶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예수 믿네 안 믿네,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이리저리 진짜 현기증 나게 흔들리는 까닭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노라 말하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는 다 말을 해요. 기도한다고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습관을 따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벽기도, 밤기도, 철야기도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인데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잔은 십자가 사명을 뜻하지요.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세상을 구원할 그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을 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 사명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죽어야 될까요? 죽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죽어서는 안 되지요. 그 메시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왜 KKK가 나오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부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온 세상의 구주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절대 인종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많은 것이 구원이니까. 유대인, 이방인 무슨 차별이 없다고요. 인종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 예.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남녀 구별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구원의 면제에 있어서 역할의 구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이,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힘세다고 누구를 억압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종이나 자유자나 빈부차별, 신분차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야 했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자신,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최고로, 남보다 더 최고로 나만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죽어서, 메시아가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이 예수님 앞에 놓였던 십자가 사명 그 잔이었지요. 내가 죽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고 바로 그 길에 서서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때마다 일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약함과 악함을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비밀은 이건데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살아나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죽으면 가정에 삽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요. 야, 이거 아세요 혹시? 놀라운 비밀이에요.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이라고 불리는 아빠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아이들 보고 떠들지 말라고 야단쳐요. 애들 보고서 아빠가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라고 야단쳐요. 그 대신에 자신이 공을 들고 아이와 함께 들로산으로 나와서 뛰어다니며 섬기면 됩니다. 자기만 죽으면 조용해져요. 행복해져요. 에브리바디. 공부 못한다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야단치는 대신에 자기가 먼저 성경책을 보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만 죽으면 돼. 말하는 그 시간에 입 아프게. 아니 본인이 도서관을 좀 좋아하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예? 성경책 들고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돼. 자기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세상은 살아나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도 진짜 똑같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죽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 지면 된다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채우면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면 되더라고요. 그냥 부부관계 행복 비결은 간단해. 아내 얼굴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걸 왜 몰랐을까? 과거에는 내 얼굴을 웃으려고 상대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불안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게 상대를 복되게 하면 돼. 내가 죽으면 된다고요. 그럼 세상은 진짜 행복해진다고, 달라진다고요. 내가 영웅 되기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남을 구원해 주고 남을 영웅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나온 최고의 축구 선수는 그냥 박지성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분은 특별한 선수였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한국에서 뭐 과거에 있었지만 차범근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스트라이커 계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현란하게 이제 골을 넣는 사람들 스트라이커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영웅이었어요. 그가 최고라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별명 속에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맨유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활약했을 때 언성 히어로,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이에요. 그와 함께 선수 생활했던 모든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는 항상 동료를 위해서 플레이한 자기 희생적인 선수였다. 그런 칭찬 받기 힘들어요. 같은 동료에게. 그리고 퍼거슨 감독, 뭐 세계적인 명장이죠. 그에게 받았던 극찬. 박지성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요. 자신만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선수다. 극찬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팀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많이 뛰면서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담당하는 선수였습니다. 자신이 물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동료들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 정말 훌륭하다. 이 선수는 레전드다. 예.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높이 세우고 또 감독이 알고요. 나중에는 결국 세상까지 알아주게 됐죠. 그의 별명이 Unsung Hero, 이름 없는 영웅이 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웅 만들어주는 영웅이라는 뜻이죠. 사실 예수님도 당시엔 어떤 면에서는 Unsung Hero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항상 누가 자기 이름 내려 제발 내 이름 얘기하지 말라 하셨고 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 모든 죄와 약함을 자기 몸에 대신 감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한 사람은 전 생활할 때 그냥 심플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를 쫓아서 신앙생활 하냐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가장 행복해지실 거예요. 모든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달라질걸요. 우리는 심플리 교회만 다닐 뿐이지 무능한 크리스찬이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첫째. 그리고 예수를 본받으려는 열정도 없어요. 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집, 독성, 교만, 악함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서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안달인 이 세상에서 참으로 Unsung Hero이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와 세상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인물, 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30일 2018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올해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표어로 달려왔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본받고자 열심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선하신 주님의 모습은 깊고도 넓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 말,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 사명. 주님은 세상 염려 대신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기도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기도로 연약한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고 마귀 권세를 깨치셨고 시험과 악에서 기도로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기도로 걸어가셨어요. 늘 습관을 따라 눈물로 기도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받겠다고 이 다짐하는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표가 달라지는데 달라기 전에 오늘 12월 30일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둘째는 십자가 사명입니다. 주님은 자기 원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 뭐 이게 항상 무너지는 이유는 내 기분과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일주일씩 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그러나 주님은 하여튼 자기 원대로 안 하셨어요. 자기 생각 있으셨어요. 기분과 감정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셨습니다. 내가 죽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십자가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셨을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을 때 결국은 다 알아요. 동료들도 알고 감독도 알고 온 세상이 안다고요. You are the unsung hero라고. 그런 선수는 과거에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뭐 선수에서 조금 뭐 후보 선수로 앉히면 얼굴이 붉으락불락 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뺐다고 감히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서 언성 히어로 찾기 되게 힘들어요. 자주 특별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 믿노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직분하고도 거의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하고도 거의 상관. 요즘은 뭐 밖에서 그냥 너 목사, 나 목사, 너 장로, 나 장로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더 지금은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직분자를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을 꿈꾸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본받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냥 속으로부터 속사람부터 주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꿈꾸십시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나머지 뭐 있으나 마나한 것에 그냥 거기에 그냥 시험 받고 또 상처 받고 헷갈리고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지요. 다 모르지만 안다고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바로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과 행동으로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에 다시금 올해 표어였던 그리스도 본받기를 다짐하면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이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언성 히어로, 이름 없는 진짜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